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다 같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 54장에서 지금 화평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52장 13절부터 시작해서 53장 12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은 고난받는 종, suffering servant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어요. 그리고 54장에 들어와서는 그 고난받는 종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지난주에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이방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질문은 그 다음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쟤네들은요? 라고 손가락을 질하게 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고난받는 종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 옛날부터 선택해 주신 그 히브리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한 것은 알겠는데, 역사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보니까 저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현차났거든요. 변변찮았거든요. 심지어 죄까지 저질렀잖아요.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버린 것 같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버린 것 같고 그 대신에 이방인을 택한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뭐였어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죄를 네 글자로 우리 뭐라고 그러죠?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대신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감사한데, 근데 하나님 쟤네는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여러분이 전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고난받는 종이신 메시아로 인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 앞에 설교 제목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회복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버림받기는 했는데 영원토록 버림받은 게 아니라 잠시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부름을 받는 회복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다시 부름받는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아서 기쁘고, 그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버림을 받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영원히 버림받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영원히 버림받는 게 아니었더라.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오늘 이 54장에서 처음 하시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49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49장 5절과 6절 조금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자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야곱을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에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고 역사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래서 마치 버림받은 것 같잖아요. 멸망당하고 완전히 패망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냥 영원히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다시 불러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에 6절 끝에 내가 또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 백성은 버리시느냐? 여기서 자기 백성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시겠느냐? 대답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단정 지어서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그 히브리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구속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히브리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이 딴짓거리 한 거잖아요. 결혼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아내로 삼아주셔서 결혼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가 자꾸 이 옆집 남자에게 기웃기웃하고요. 저쪽 쌀집 아저씨한테도 가고 저쪽에 막걸리 아저씨한테도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잠시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는 멈추지 않으세요. 이방인들을 택하시고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증거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회당 사람들이 웰컴했어요? 아니에요. 배격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는 마치 아마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먼지 톡톡 털고 나왔을 거예요. 다 톡톡 털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요?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버렸던 그 복음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완전히 버림받은 거냐?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에서 그거를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넘어짐은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풍성하게 되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무진장 빨리 전파되더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들어서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셨다. 풍성함이 됐다잖아요. 하물며 그 다음 말이에요.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즉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세상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그래서 충만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충만함이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예전부터도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끔씩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을 하잖아요.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가담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누가 먼저 시작을 하고 누가 부추겼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도 같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스라엘은 구원받나요? 이러고 물어보세요 저한테.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저의 대답은 예스와 노가 같이 있습니다. 저의 대답은 예수와 노가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구원이라고 하는 데서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구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똑똑하고 뭐 노벨상도 많이 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독특하고 특출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다시요. 유대인들이 똑똑하고 지혜가 많고 뭐
장사도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유대인을 택했느냐? I don't know. 그거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근데 우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아멘이십니까? 예, 누구든지 남녀노소 인정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부름을 받고 회복을 받는 것도 그래서 53장에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거를 떠나서는 회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옛날에 결혼 부부 생활이었다면 잘못해갖고 내버려뒀잖아요. 아내가 잘못해갖고 방치해두셨잖아요. 마치 버린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근데 내가 네 남편 맞아 라고 변함없는 남편의 모습을 등장시키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 만들었어. 내가 너의 남편이야. 네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지금 버림받은 것 같아.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너의 변함없는 남편이야. 그래서 앞에 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네가 젊었을 때 가졌던 수치, 네가 과부로서 혼자 사는 여자로서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하고 기억하지 않게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변함없는 남편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또 여러분 이런 말씀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방인들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한 번도 결혼을 안 해봤대요. 물론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한 번도 결혼을 안 했는데 아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한 여자, 즉 유대인들이 낳은 아이들보다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던 이 이방인들이 아이가 더 많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말씀 기억하죠?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는데요. 옆집 남자한테 기웃기웃했는데요. 우리 같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에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아, 이 제 생각에도 이 사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참 좋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장가 가래요. 그래서 알시구나. 나도 장가 가는구나. 이랬을 거예요. 아 그러면 좋은 처자 하나 점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명문 있고 가문도 좋고 혈통도 좋고 돈도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잘생겼고 예쁘고 이러면 정말 정말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인네를 하나를 점지해 주셨네요. 근데 그 여인네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름도 딱 나와요. 고멜. 근데 이 여인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몸 파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너 이 여자 데려다가 장가 가라. 아내로 삼아라. 아 근데 저 같으면 말도 안 돼요. 하나님 내 얼굴이 뭐가 어때서 이러고 불평했을 텐데 그런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방송 용어인지 아닌지 몰라서 제가 옆에 살짝 옆에 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거를 개못 준다고. 이 아내가 또 나가서 기웃기웃하는 거 아니에요. 또 나간 거예요. 또 나쁜 짓 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호세아라면 그랬을 거예요. 거봐요 하나님. 저 여자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미안하다. 아니요. 하나님 뭘 다시 데리고 와. 다시 데리고 와. 그것도 돈 내고 사갖고 오래요. 그래서 같이 와서 살았다라고 하는 게 호세아서잖아요. 우리가 그 짓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 짓을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한 거예요. 그때 사가지고 와라 그랬죠. 돈 주고 사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멜처럼 옆에 가서 딴짓거리 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딴짓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돈을 냈습니까? 무엇으로 지불했습니까? 바로 고난받는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아내 삼아 주신 거예요. 변함없이 변함없이 아내를 삼아 주신 거예요. 변함없고 끊임없이 그런 사랑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고난받는 종 안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잠시 버렸어. 하지만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거야.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의 얼굴을 진노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리웠지만 너에게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7절과 8절에서 대조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7절과 8절에서 대조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들이 버림받았어. 버림받았다. 너희가 진노를 받아야 마땅해. 버림과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대조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 버림받고 진노를 받아 마땅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양극에 대조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버림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진노의 항아리를 여신 것이 아니라 진노를 쏟아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고난받는 종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호칭에 대해서 타이틀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주는가 하면 나는 너를 지은 자야. 너의 남편이야. 만군의 여호와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야. 온 세상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호칭을 밝히고 계십니다. 특별히 나는 너를 지은 자다 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잖아요. 이 말은 너 나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 못해 이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겠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신답니다. 우리들을 향하여서 제사장 나라라고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회복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호칭들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위엄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광활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의 남편이야. 내가 너를 친구라고 불렀어. 라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누구 때문에?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멀리 갔더니 교회에서 멀리 떠나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내 멋대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는 싶은데 뭔가 허전하기는 한데 뻘쭘해갖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냥 저 돼지우리 속에서 마치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돼지우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심지어 너무 힘드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금방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걔 지금 이렇게 매맞고 있고 사자 먹잇감으로 사자밥으로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죽임당하고 아파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라고 할 때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그게 베드로 전서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편지를 써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너희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거룩한 나라야.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오늘 교회는 오기는 했지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실수한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다고 자꾸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남편이야. 넌 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힘들어서 괴로워서 불평이 입에 여기까지 나왔고 입은 이만큼씩 나와 있기도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전했던 내용입니다. 힘들어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몸이 아파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서 내 멋대로 살고 싶어 했고 내 멋대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마치 탕자가 허랑방탕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처럼 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시면서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인하여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 싸우니 고난받는 종 때문에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